설교를 듣습니다. 또 오늘처럼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되면은 또 감사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범사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입에 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달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937년 5월 31일 도쿄에서 출생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18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죽기 위해서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두 다리와 또 왼쪽 팔을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도 상한 것이 아니어서 손가락 세 개만 두고 나머지는 잘라내어야만 했었습니다. 비참하죠.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쪽 팔과 손가락 세 개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살고 싶은 희망이 전혀 없었던 이 소녀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자살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인 청년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한 신학생이 이 병원을 찾아와서 이 여자아이에게, 여자아이가 아니죠, 18세면은 이제 아가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가씨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었는데 한번 이렇게 펼쳐보고 뒤적뒤적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여자아이에게, 청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려 나에게 손가락이 세 개나 있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요,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내면이 안정되어졌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한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전도했던 타하라였습니다. 결국 이 둘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지금은 두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 여성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우리나라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의 저자가 타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감자와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성이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자를 벗기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팔이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세 개입니다. 한 손으로 칼을 쥐고 감자를 깎으려고 하니까요, 이 감자가 자꾸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잡아서 깎으려고 하면은 굴러떨어지고, 그래서 이 식칼을 들고 감자를 자꾸 따라다녔지만 감자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 감자 하나도 나를 비웃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 절망감에 빠져서 그녀는 식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감자까지도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다가 이 여인이요, 마음을 가다듬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을 주셨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감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를 마치고 그 식칼을 들고 감자를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자를 반으로 자르면 걔네들이 굴러다니겠습니까? 도망 못 간다고요. 그 잘려진 그 면을요,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한 손으로 감자를 깎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만 지혜인 것 같지만 이 여인은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날 감자 요리를 잘해서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썰 때마다 이 여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자를 반으로 딱 썰어서 엎어놓고 까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지 못하게. 지금도 그녀는 요리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하고 그의 모든 살림을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두 다리가 없죠. 그리고 왼쪽 팔도 없죠. 오른쪽 팔과 손가락 세 개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은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중증 장애자의 몸을 가지고서도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는 우리를 황홀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녀의 삶은 우리를 사실 부끄럽게 만들죠. 사지가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건강, 직업, 가정,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여성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엄청난 감사의 조건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본다면요, 사실 우리는 지금 감사거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도 좀 많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셨고 그래서 또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원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때 아시리아가 썼던 정책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와서 살도록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피가 섞이게 되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보니까 피가 많이 섞여져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함께 섞여서 살지 않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지나갈 일이 있어도 멀리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고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외로운 지역 사마리아죠. 근데 거기에다가 나병까지 걸린 이 사람, 서러운데 저것까지 덮쳐져서 참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은요, 이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나병 환자 그러면은 함께 살지 못했었고 성 바깥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성 바깥으로 내어 쫓으면은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서로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식구들이요 멀찍이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데, 사랑하는 배우자도 얼굴 보고 싶은데 멀리서 보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서 음식을 두고 가면은 그걸 보고 멀리서 손짓을 하면서 그리고는 가서 그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만나지를 못합니다. 제 친구가, 이 나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중학교, 그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이정근이고 그 친구는 김정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둘이 너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 친구의 얼굴이 조금씩 문드러지고 약간씩 이상해지는 것, 눈썹이 자꾸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요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친구들도 피하고 저랑도 피하고 그러다가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집을 찾아가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봤는데요 가니까 닭을 참 많이 키우면서 보니까 그 우리 동네에 나오는 계란은 거기서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요 많이 문드러졌어요. 그 이후로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살이 문드러져 가는 걸 보면서 내게 있어서 한 소원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모든 사람을 그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냐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다 치료를 해주신다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한 줄기 빛이 다가온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곳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보아야 되겠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지자로 또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켠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 이 청년을 그냥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이 지역은 잘 지나가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가운데에 한 젊은이를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질렀죠.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퀴리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퀴리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 또는 랍비를 존경할 때 평소에 부르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요, 큰 소리로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예수 에피스타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불러도 그냥 예수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이에수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스 에피스타타, 즉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님이다, 이런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너무 불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쫓겨났죠. 성 밖에서 모여서 살았었는데요, 이들이 어찌어찌 살다가 보니까 이 나병이요, 나았습니다. 나았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요, 주민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 나병 환자가 감히 여기 들어오다니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제사장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로 가죠.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다 살핍니다. 이상이 없으면요, 물로 정결하게 씻고 7일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도 이상이 없으면은 7일을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도 이상이 없으면은 너는 다 나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병에서 다 깨끗이 나았다, 이것을 제사장의 선포를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낫지 않았지만은 다 나을 것이니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나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먼저 가라, 그러는 겁니다. 먼저 가라,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이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걸어서 예수님 그 제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요, 병이 나았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인데요,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느냐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을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불평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고쳐주기는커녕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 말만 하냐고, 몸이 나야 찾아가지 손 엉터리 아니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요, 나병이 나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낫지 않습니다. 이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낫지는 않았지만은, 아직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을 함으로 평소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언제 하면 됩니까? 회개의 기도는요,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가서 손과 발을 씻는데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도 손과 발을 씻었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씻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손과 발을 씻었냐 하면은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먼지가 묻고 생활을 하는데 더러운 것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묻습니다. 죄악된 것이 묻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고 이 마음에 죄악을 범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손이 그렇게 죄악을 향하는 대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묻어버리죠. 그러면요,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나오실 때마다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묻었습니다. 씻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다가 보면요,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구하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삶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나병이요, 문드러지고 있던 몸이 갑자기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니까요, 눈이 뭉퉁그려져 있었는데 눈이 정상이 되어졌어요. 눈썹이 다 빠져 있었는데 그 눈썹이 새로 돋아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응답을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받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일 큰 것이 바로 나병이 치료되는 거겠죠. 그런데 본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나은 것을 발견을 하고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축하도 하면서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죠.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환호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던 길을 돌아섰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그걸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 젊은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4장로들은요,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존귀한 자들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이 관은 면류관을 말합니다,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 것은요, 이 뺨을, 얼굴을 땅바닥에 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랬죠. 이들이요, 엎드려서 얼굴을 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존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서는 돌아서서 막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고요. 뭐하고 계신 겁니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치료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분은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서 엎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앞에 넙죽하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감격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넙죽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사람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서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서서 그 영광을요,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요 경배와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실제로 엎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렸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엎드렸다 이 표현은 진짜로 엎드린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요,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머지 아홉 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게 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들이요 돌아와서 땅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는 10명에게 다 해주고 싶었는데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에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수시로 엎드려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홉 명을 찾으셨습니다. 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목사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몰랐던고. 그러면서 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뺨을요, 바닥에 댔습니다. 무슨 느낌이 든지 아십니까?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면서 고개 들고 다닌 것 아닙니까?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닌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뺨을 땅바닥에 댔는데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24장로들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렸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셔서 이 뺨을 땅바닥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곳에 있습니다. 어색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괜히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친근하게 지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제가 주님을 배웠겠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늘 드리시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